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번에도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 하나 더 추가해서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4절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막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예, 노아의 축복. 예, 노아가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그대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 있었던 그 복음 운동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강단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믿음의 첫 시도자. 아브라함이죠. 우삼 섬기던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순종하기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 시도자들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해야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왔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운명을 바꾸고 천대까지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 현장에서 나를 찾는 그런 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내가 복음이고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다 살려내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시도자에 도전하라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본문처럼 믿음의 첫 시도자에 도전을 하라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명문 가문에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복음 받은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간표가 있겠죠. 처음으로 목회자가 된 사람들, 처음으로 중직자가 된 사람들, 아니면 처음으로 제사와 우상과 종교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처음으로 가족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 첫 미션홈, 첫 선교사, 첫 부부 장로, 그런 첫 시도자의 응답을 꼭 받으라고 도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는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안디옥 교회의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부신자든 신자든 문제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숨은 계획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부신자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건 축복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신자가 그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렸다,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허락하신 그런 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가진 안디옥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어요.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그 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도망을 간 거죠. 잡으면 이제 감옥에 끌려가고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흩어질 수, 어쩔 수 없이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히브리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세워지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흩어져 도망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듣고 믿음 있는 바나바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선교의,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나님 때로는 문제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서론을 볼게요. 하나님 자녀와 부신자는요 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기 위해서 삶이 부신자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예,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중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라면 쓰고, 예,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갖고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에서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중심으로 삽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은혜로 살고 은혜로 갑니다. 근데 예, 부신자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나중심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 왜 그랬어? 그럼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항상 트러블이 생겨요. 항상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 중심.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차를 가졌냐, 얼마나 좋은 집을 가졌냐, 얼마나 돈이 많냐, 그런 이걸 물질을 자랑해요. 무신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거에만 이제 관심이 있겠죠. 근데 이게 불쌍하죠. 예,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뭐 나오냐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바벨탑이죠? 나의 이름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명예를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행복이 있는 것처럼.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들이. 저 사람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가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숨은 영적 문제가 나와요. 정신병 문제가 있거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저렇게 멀쩡하고 진짜 이름 있는 사람이 왜 저런 일에 빠질까?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 배경에는 뭐였죠?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도 그럴 수도 없고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죄와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이걸 이들의 삶을 잘 보고 부러워하면 안 돼요.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 우리는 이들의 삶을 보고 이들을 살리는 그런 방주운동, 복음운동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게 번호가 이건가요? 네. 죄악이 가득한 네피림 시대. 예. 2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여기서부터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복음 가진 언약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언약 결혼이 아니라 육신 결혼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셋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한 거죠?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예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놓치죠? 예, 하나님을 놓쳐요. 예. 우리는 진짜 복음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께 대대손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아무나 결혼하면 안 돼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언약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께 언약의 대를 남겨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대요. 어떤 분이 아들이 갑자기 아빠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교회 안 갈 거야 딱 그랬대요. 왜? 했더니 자기가 여자를 사귀었는데 예쁜 여자를 사귀었는데 모슬렘이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을 사귀는데 모슬렘이라고.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할 수 있냐 할 수 있대요.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대요. 뭐예요? 했더니 모슬렘으로 개종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모슬렘으로 간다고. 나 그 얘기를 듣고 청청 병력 같은 떨어졌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육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렸을 때부터 이 영적인 사실을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떠난 그 이유가 뭐였죠? 예, 비언약의 결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구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고 육적인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육적인 단어로 해석하냐면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그 자녀들이 용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사라고 얘기를 표현하는데 오늘 4절에 그래서 그들을 칭해서 네피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거인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죠. 육적인 말을 했을 때는 이제 거인들이, 그러니까 키가 큰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 했죠. 그래서 안악산지에서 막 이렇게 봤을 때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도 이제 네피림 족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은 네피림 족속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거든요. 네피림의 뜻을 찾아보니까 거인들이란 키가 3m 넘는 그런 거인들. 그들이 하는 짓은 뭐죠? 용사 전쟁입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해요. 예. 악한 일을 막 계속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자꾸만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네피림이 떨어지다 해서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그런데 떨어진 건 뭐냐면 사단과 귀신들이 그때 쫄깃 귀신들이 이 땅에 출현할 때 그래서 네피림이 가득한 사단이 가득한 흑암이 가득한 그 시대 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거인이 많이 생겨가지고 또 전쟁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죠? 예, 하나님 떠나서 육신이 되었고 죄악 가운데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든지 3절에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이들과 내가 함께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됩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라 다를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죄악을 싫어해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네피림 시대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제약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죠. 그래서 그게 6절입니다. 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그래서 7절에 쓸어버린다고 홍수 심판을 기획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천벌 받는다고. 너 그렇게 못된 짓 하면 천벌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다 보십니다. 누가 죄를 짓고 있고 누가 진짜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네피림 시대에는 하는 행동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공의의 심판을 기획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예,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노아가 받은 건 뭐냐? 노아가 받은 축복은 뭐냐? 심판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 하나님은 노아를 잘 보시고 그 노아를 구원코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노아를 불러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막을 박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노아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구원코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방주는요 사실 나를 살리는 방주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것이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가 받았던 이 축복, 이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후대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홍수 심판이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 홍수 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일평생 방주 운동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예,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 운동을 했어요.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그 당시에는요 비를 보지 못한 시대예요. 근데 이 방주를 어디에 졌냐? 물이 많은 물가에서 지은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했겠죠. 네가 교회 가서 뭐가 잘 되냐? 돈이나 벌지.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가 하늘이 도와주냐? 엄청 막 했겠죠. 그래서 네가 잘된 게 뭐냐? 막 이거 비난을 했겠죠. 노아는 그 어떤 비난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가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비난하겠죠. 욕하겠죠. 참 뭐랄까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럴 시간 있으면 그럴 돈이 거기 헌금하는 돈 있으면 너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지 왜 그러냐 비난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코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 방주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이랑 같습니다. 복음 운동,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 운동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죠. 뿐만 아니라 전도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냥 네 인생 즐기지. 뭐로 이렇게 교회 나가냐? 왜 전도하고 그 힘든 왜 선교를 네가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후손을 구원하고자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선교 운동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허송낭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지켜주고자 방주운동을 하신 거예요. 한 마을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학생들이 사라졌대요. 한두 명씩. 요즘에도 지금 우리 그 병설 유치원에 유치원생들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온 학생이 유치원이 한 명밖에 없대요. 그 전에는 두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이 없어질 그런 위기예요. 병설 유치원이. 병설 유치원 가려고 막 줄을 섰었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기들을 안 낳으니까.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신학생이 있었는데 신학생의 신학생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죠. 그런데 신학교가 있던 그 마을에 신학교가 사라진과 동시에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대요. 네. 진짜 복음 운동하실 때는요. 저주와 재앙과 그 흑암의 권세가 없었는데 이 복음 운동이 살아니까 이상해도 저주와 재앙과 죄악과 흑암의 권세들이 쌓인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 선교가 때로는 싫죠. 귀찮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있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너와 내 가정을 위하여 복음 운동하고 전도 선교를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데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또 한 성도가 당한 사건이에요. 그분이 이제 저 우리 은빈이 같은 딸이 있었나 봐요. 너무 눈에도 아깝지 않은 그 예쁜 딸. 진짜 사랑스러운 딸. 근데 아빠랑 딸이랑 이렇게 아파트 현장에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 입구 있잖아요. 나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기 딸을 덮쳐서 떨어진 사람도 죽고 딸도 죽은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해주는 거죠. 장례 절차를 해주면서 그 어린 딸이 그냥 지나가다가 죽은 거예요. 막 그냥 아버지는 그냥 하늘이 무너진 거겠죠.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신문에 났던 부산에 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했냐면 내가 이 아파트에서 복음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아파트에서 정신병 환자가 두 명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저 두 명 이 아파트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게 내 심정이었다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했는데 자기 딸한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같이 죽었다고.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우리 후대에게 넘어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운동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람을 꼬셔서 교회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현장에,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깨져야지 저주와 재앙과 범죄가 사라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든 부흥이 되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복음만 전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캠프 기간입니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 가서 복음 전하고 지교회 또 성도님 그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는 성도는 없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줘요. 연락이 와가지고 누구누구가 신월동 지역에 사는데 만나달라고,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아니야 다를까 가서 복음 전해 예수님을 영접해요. 지난주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냥 지나가다가 올라왔어요. 한 성도가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고, 근데 너무 삶이 망가지고 힘들어서 한번 왔다고, 새은혜교회 이름이 예뻐서 왔대요. 간판이 예뻐서 그냥 올라왔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한테 우리가 얘기했죠. 교회가 세상 얘기만 계속한대요.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 얘기한다고, 영적인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서 난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 들을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우리에게 더해주십니다. 우리는요, 성공이, 세상 성공이 뭐예요? 여기죠. 세상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큰 교회를 짓고 뭐 크게 뭐 이름난 교회, 그게 아니에요. 방주 운동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데 나와 내 후손을 지키는 방주 운동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했죠. 때로는 힘들다. 첫 시도자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을 집으로 떠나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예, 복음의 일대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일대의 결단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지금 그 아브라함 믿음의 결단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 사도행전 20장 24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운동을 했습니다. 120년 절대 짧은 거 아니에요. 엄청 힘든 거예요. 사람 무시당하면서 우리는 일평생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짧은 인생 길면 70, 80이라고 하는데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우리도 110년까지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그 현장, 장차 망할 그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복음 속으로, 언약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맞다 그러면 나는 조금 부족해도 내 후대가 더 복음 운동을 해요. 내 후대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이게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1대는 힘들어요. 하지만 2대, 3대는요 대를 이어서 세계 선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 3차 전도 캠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만나진 그 영혼들이 다 교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예, 하나님께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요.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거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아프신 분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원망과 불평할 때 더 큰 재앙이 와요. 더 큰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237 평신도 선교예배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선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도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 새은혜교회 성도님은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응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